1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665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를 돌보는 손길이 있었고 사랑을 느꼈고 자라나면서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는지, 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냈는지 아무런 답도 없었고 아무런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은 이 땅 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이라고는 길 위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길, 그것 때문에 막막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걸어가는 이 길이 그냥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길인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걸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내 안에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내비게이션과 같은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길만 있다면 편안하게 그 길 따라서 가면 좋겠는데 내 안에는 살펴보니까 길이 없습니다. 혼돈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길 따라가다가 보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냐는 그 길 위에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 누군가가 나를 터치를 했었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길 바깥에 서 있는 엉뚱한 길 걸어가고 있는 나를 제대로 된 길 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인류가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던 그 길과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을 듣는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가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황제도 이 말을 못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불사조약이 있다면은 나에게 좀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죽어갔던 신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당당하게 이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내 생명이 이 땅 위에 시작되도록 해주셨던 그 신비로운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운행에 있어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면요,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갈망의 자리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로서 또 인기로서 여러 가지 우상으로서 한번 그 자리를 채워보지만은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 가지고 한번 채워보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채워도 채워도 그 속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죽음의 순간에 접어들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좌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인이 누굽니까? 그 자리에 주인을 엉뚱한 것을 채워두면 자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불안해지고 분노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인이, 제대로 된 주인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인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생명을 불어넣어주셨던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비로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돈은 보스턴시에 있는 모든 집을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 빌 게이츠의 마음속에는 참된 만족감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갈망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되고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나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를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통쾌함을 주는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길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엉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딱 그와 같습니다. 길에서 벗어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벗어나도 지금 너무나도 많이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의 결국은요, 멸망입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혼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징조대로 대한민국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에서 동성연애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부쩍 이 동성연애에 관한 뉴스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친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있는 듯해 보이고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듯한 세상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의해 가지고 진리가 파묻혀버리는 이제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렇게 문화적인 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미 많이 만들어 가버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 코르테즈 목사님이 그의 아들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런 그 커밍아웃이 뭐냐면요, 내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숨어서 살았는데, 속이고 있었는데,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동성연애를 선포를 하고 나니까요, 이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동성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달간 동성결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월 18일 날 이 담임 목사님을 사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목사님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 재신임 투표에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여금 동성애를 찬성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이제 기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 글을 올렸죠. 동성애를 철저하게 금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비참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목사도 이미 북장로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WCC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요, 그들이 그 WCC 회의를 하는 중에 서울로 올라가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운동을 했는데 바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에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엉뚱한 길을 걸어가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구에서도 올해 이번 달입니다. 6월 28일 날 228 공원에서 퀴어 축제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는 동성애 축제입니다. 벌써 6회째입니다. 보수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는 대구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작년에 한일극장 앞에서 5회 퀴어 축제가 있었죠. 그때 그들이 판매했던 그 배지에 보면요, 그 배지에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퀴어를 만드셨다. 즉 하나님이 동성연애자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글이 버젓이 배지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진리인 양 그것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면서도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는 떳떳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보수적인 나라가 만약에 이 퀴어 축제를, 동성연애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요,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더 이상 전 세계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면은 우리 잘못입니다. 여러분, 43.6명,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수치인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43.6명. 작년에 2013년도에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자의 수치가 바로 43.6명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두서너 명의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일 1위라고 하는 이 불명예를 1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림대 의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요,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사람이 무려 637만 명이고 그 중에 자살을 직접 시도해가지고 실패했던 이 자살 고위험군 숫자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 천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수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곁길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바로 이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곧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죽지 말아야 될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일상의 삶마저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이었죠. 지난달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무려 10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행사들은 다 가시를 쳤습니다. 오로지 회개에 관한 메시지와 회개에 관한 찬송과 회개에 관한 기도회만 가졌습니다. 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래톱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10만여 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 많은 목회자들의 입에서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이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사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겠다 그러셨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회개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제도적인 이러한 시스템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5월 15일이었습니다. 지난달 15일날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요, 회초리 기도회였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부터 회초리를 맞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와 죄악과 세월호 사건,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 70에서 90대 되는 원로 목사님들이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붙여 습니다. 진짜로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앞에 이 관계상 앞에 줄을 쫙 나열을 해서 서서 회초리를 가지고 자신의 장단지를 때렸습니다. 표지가 나도록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초리를 때렸죠. 그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네티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회초리 맞는 목사들, 쇼하지 마라. 쇼하지 말라는 말로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던 네티즌인데요. 그의 말은 저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들이 아무리 씹으려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니들이 아무리 씹으려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이 누굽니까? 70에서 90대 된 목사님들입니다. 그들의 모습만 보고 있어도 존경스러워해야 될 그런 모습의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명언자 입에서 나왔던 표현이 이러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슴 아프지만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해철에 맞는 목사들 쇼하지 마시라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저의 삶은 그대로인 듯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네가 회개를 하지 않았구나. 아닙니다. 열심히 눈물도 흘리고 반성도 하고 다짐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내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그런데 회개는 안 했구나. 회개가 아니라면 그럼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관역을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길이 있습니다.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너는 살아라, 이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라 해주신 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제자리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180도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목사인 척했습니다. 제가 장로인 척했습니다. 축하하면서 살았던 것 용서해달라고 180도로 돌이켜서 진짜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이제는 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길, 그 인생의 삶으로 접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울림과 더불어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삶의 변화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즉,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던 그의 삶은 주님의 맞이하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아주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면, 너희가 천국을 맞이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지난 주일 저녁에 청년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좀 깊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그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답을 제가 오늘 주일날 드리겠다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를 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기준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거창하고 특별한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도만 하러 다니고 산속에 모여가지고 연합집회만 하면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거창한 일을 해야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런 회개는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세상과 등지고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는 이웃 사랑입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고 열매를 맺는 삶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이웃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회개를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것보다는 내 감정만 앞세웠습니다. 그저 나의 죄를 씻는 그것으로만 용서를 다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은 이웃에게 함부로 대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지. 왜?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되니까. 회개만 하면 되니까 너희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숨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들을 가리켜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마치 70, 90세 된 목사님들이 종아리를 거두고 자기의 종아리를 해초를 가지고 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쇼하지 말라. 독사의 자식들아,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슴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웃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부어버립니다. 악하게 하고 숨어서 죄악도 범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회개 기도가 만사 형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잘못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처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편안하게만 예수님 믿으시려고 그럽니까? 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쇼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쇼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삶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반복이 되고 몸이 근소하게 때로는 다가오고 있는 우리 일상 속에서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다면 이제 그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혀줘야 됩니다. 고생하고 있는 아내의 이야기, 그 이야기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혀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남편, 그 남편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개의 열매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회개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양보하는 것에서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혀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손가락질하고 악담하는 것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서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악담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내 용서도 무효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서부터 회개 열매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다면은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에 올라갈 수 있다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칭찬만 듣고 싶다면은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실로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체가 있는 회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나누어주는 것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님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매 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기뻐하니 참 다행이다. 그러나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니, 하나님은 왜 조심하라고 그럽니까? 복에는 양면성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에는 양면성이 있다. 흘려보내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너와 너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복이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것은 나누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로 흘려보내야 되고 내 남편에게로, 자녀에게로,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로, 내가 적어도 관계하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이거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것은 화가 될 것입니다. 회개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회개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